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유라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빛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방법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연예대상 또 연기대상 등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대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나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은 예능에 관한 한, 또 진행에 관한 한, 연기에 관한 한 자기보다 높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는 좋은 예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을 할 때에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를 더 낮은 곳에 두면 둘수록 거기에서 절을 할수록 상대를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를 바닥에 앉혀놓고 내가 탁자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과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속이라는 진창 속에 빠져서 영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망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며 불의한 행위를 하려 할 때에 그것은 아니야라고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당신은 참 자비로운 분이시고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나뉘어서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동안 수없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48절과 4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49절 하반절과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 찬양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 다섯 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 또는 내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된 신앙이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와 사회와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승화되어 갑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부른 찬양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가 분위기와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은 마리아가 한나가 고백한 신앙의 노래를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여 자기 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와 사울왕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도 하나님을 전부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이 두절 속에 나 또는 내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부하이자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잡겠노라고 군인 3,000명을 선별하여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3,000명의 군인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3,000년 전에 3,0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은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속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문 문짝에다가 글씨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기들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1인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행은 비드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1인칭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참 고상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평생 물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어부이라 어부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나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참 고상한 분입니다. 저는 세리로 살면서 한평생 사람들을 착취하며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이 아주 고상하다고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는 집안 대대로 정통 유대인이었고 비록 이방 땅인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고상하게 만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천박함, 하찮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을 주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로 시작됩니다. 영어로도 I believe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 각자 각자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모두 눈을 감고서 합니다. 아마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게 고백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서 하는 것보다 눈을 뜨고서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당신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천혜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 죄를 속하고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과 함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것을 제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노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노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이런 말을 요한복음 20장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나의 주님, 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산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피값으로 저를 사주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은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제 뜻이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곧 창조주라는 의미이기에 주님은 저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주님은 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제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는 교단별로 사용하는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합집회 순서지에 보면은 개편 찬송가 몇 장, 새 찬송가 몇 장, 합동 찬송가 몇 장 그렇게 쓰여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통일 찬송가가 발간되어서 마침내 한국교회는 한 개의 찬송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은 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찬송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 찬송가를 만들면서 4절을 빼고서 5절을 4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로 개편될 때에도 여전히 4절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래 있었던 4절이 이러합니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리실 때에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을 갔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에서 그 길을 잃게 되면 길을 잃은 아이는 열심히 그 부모를 찾겠지만 부모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는 혹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가 주는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아이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는 돈이 다 떨어지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의 순간순간마다는 깨닫지 못해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태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15년 인생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뚫려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길이 보이지 않는 숲속이나 길이 아예 없는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분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도 돌보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라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거룩한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얹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한나에게, 다윗에게, 사도 바울에게 모두 내 구주,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1인칭의 하나님, 내 구주,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펼쳐질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얹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